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을 바라봄으로 소망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말씀으로 도전하여 주시옵소서. 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같이 한 절씩 저랑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를 때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열두를 택하며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것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성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의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에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사 이고 같이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보는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 40년 동안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 사건을 회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 입국을 앞두고 정탐꾼을 보냈다가 그들이 가지고 온 보고를 듣고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불순종함으로 가나안 땅 입성을 실패한 사건을 회상하는 장면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애굽 같은 세상에서 이제 이끄셔서 약속의 땅으로 가다 보면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들과 두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듣고 멀찍이 삶을 출발했지만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삶은 당장 들어오는 삶은 참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받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해서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핑크빛으로 바뀌는 것 아닙니다. 가시밭길이 갑자기 금빛으로 바뀌는 것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어쩌면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일 때 그 길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크고 두려운 광야는 아라비아 서쪽에 위치한 고지대 사막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험악한 지대를 통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어려움을 통과해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침판을 들고 광야길을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친절하게 골목골목마다 그때마다 표지판이 있어서 이제 이쪽으로 가시고 저쪽으로 가면 됩니다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있었다면 그것은 주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33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33절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세상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질과 유행, 세상 권력이라는 나침판을 가지고 있는 그들은 참 완벽해 보이죠. 하지만 주님 없는 그들의 삶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단 하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세상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고 세상에서 봤을 때는 정말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유행도 모르고 그냥 분위기도 모르고 오직 향기를 따라가는 우리들 봤을 때 참 답답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주님 붙잡고 가는 삶. 그것만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방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장막 칠 곳을 예비하시고 그 다음에서 더 나아갈 곳을 미리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누리는 특권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런 인도하심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설계합니다.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처럼 스스로 흩어짐을 면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래서 안정을 보장받았나요? 그 삶 가운데서 평안함이 있나요? 우리가 보험을 100가지 든다 할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서 평안함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없는 삶은 평안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보험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 인생 설계를 맡기고 십자가의 보험을 하신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어떤 손해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새벽에 우리의 삶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가나안 땅의 아모리 족속을 보고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당시에 가졌던 공포도 넉넉히 우리는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그 땅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했던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그 식스팩이 확 있고 근육이 넘치는 사람들, 싸움에는 도가 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에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은 전투 한번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신분은 노예였습니다. 노예는 한 번도 자기 인생에 대해서 계획하거나 책임질 필요 없이 시키는 대로만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긴 여행에 지쳐 있었습니다. 변변한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럼 그들이 의견을 내었습니다. 우리 22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처음으로 그들이 정복에 앞서서 그나마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고 준비했던 것을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늘 살던 대로 살아야 되지, 행동하던 대로 해야 되지, 사람이 평소 하지 않는 것을 하면 사고를 치게 됩니다. 사고를 수습하러 갔다가 더 사고를 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다른 종교의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인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얘들아, 야 너희들 밤낮 하나님 하나님 그러는데 너희들 한마디로 이것은 밤낮 엄마 엄마 그러는데 그 안에 무슨 능력이 있냐. 근데 우리는 거기 울컥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이번 자방 잠깐 계십시오. 내가 이번엔 결정하겠습니다 하면서 결정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혼자 결정하는 것은 내 안에 뭔가 쓸모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내가 혼자 무언가 하겠다라는 것은 죄인 된 인간이 본성적으로 가지게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인 것입니다. 33절에 보면 이스라엘 앞에는 늘 하나님께서 앞서 갔는데 22절에 보니까 사람을 먼저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순간부터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나의 계획 속에서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부터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2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열두를 택하며 주님의 사람은 주님의 뜻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그 말에 좋게 여겨 아무리 그 말이 좋게 좋은 뜻이라 할지라도 지혜로워 보인다 할지라도 각 지파의 산마디로 전문가 한 명씩 뽑아서 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그 땅을 보고 정탐하고 오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얼마나 의미가 있고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그런데 그 안에 빠져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기도했다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주님의 백성이 기도하지 않고 선택한 그 모든 것들은 망할 수밖에 없고 그때부터 좋아 보이지만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빠진 결정은 우리가 보기에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표류하는 배처럼 우리는 방황하고 위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아는 대로 이 가나안 땅 입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로 한 땅이지 탈취해서 승자가 가지는 땅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입국 사건을 볼 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실 때 누누이 연습시키시고 경고한 것은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훈련시키셨고 어떻게 하면 그 땅을 빼앗는가는 훈련시키시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될 내용인 것이죠. 우리의 미래가 어떠해야겠다. 내가 어떻게 행복하고 자랑스러운 미래를 가지느냐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몫인 것이죠.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훈련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신명기에도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이마에 쓰고 손목에 매라는 것은 꿈에서도 잊지 말라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주님을 믿는데도 막막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존재 자체의 불안함들이 있을 때가 있죠. 목사인 저도 가끔은 믿음의 길을 가고 쭉 가지만 가끔은 현실의 문 앞에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 믿는 자는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복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 있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 시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살리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을 통해서 영광의 자리를 세우시고자 오늘도 복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속의 은혜 앞에는 실패나 번복이나 포기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도들의 삶은 준비해야 할 것과 준비할 필요 없는 것 간의 싸움인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무엇을 준비하지 말아야 되는가 무엇을 준비할 필요가 없는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것처럼 아무 필요 없는 정탐꾼을 보낸 것이죠. 그 결과 그들은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에 떨게 되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약속을 받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각자 실력과 그 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21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1절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싸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칠 때 그들이 창 한번 던지지 않았습니다. 칼 한번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 성을 차지하게 된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 시키셨을 때 전투훈련 시켰다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 저들 시내산에 불러서 하나님이 누구신 것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로 훈련시켰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생사화복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이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이 있는데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참으로 좋다.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분명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그 열매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주님의 축복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선택한 그들은 결국 두려움에 눈이 멀어 축복을 축복으로 보지 못하고 약속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이간질하고 충동질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퇴색시키죠. 분명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한 땅을 어느 순간 정복해야 할 땅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빼앗아야 할 존재로 바꿔버리는 것이죠. 무언가 아리송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분명 사탄이 12명의 정탐꾼이 딱 봤을 때, 보여줬을 때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 땅을 다 주시기로 했어? 야, 엄청나다. 너무너무 좋다. 막 과실을 보면서 말했을 것입니다. 막 마음속에서 막 와, 엄청난 그들의 말씀에 보니까 포도송이를 메고 왔는데 거봉을 메고 왔는데 정말 거봉이를 말뜻처럼 높은 봉우리처럼 큰 열매를 메고 왔는데 엄청 큰 것을 메고 왔는데 축복을 메고 왔는데 그들의 삶 가운데서 사탄이 어떤 것을 보여주냐면 그런데 이쪽을 봐봐. 저 사람들 봐봐.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야. 어떻게 이 땅에 들어갈 수 있겠어?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고자 했는데 어느 순간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바라봄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내가 보이기에도 너희들은 메뚜기 같은데 저들이 보기에는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충동질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보고를 듣고 모두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인 것이죠. 성경은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말하고 거짓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강하게 도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28절과 29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면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영적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내가 축복의 곳간을 여느냐 아니면 저주의 곳간을 여느냐의 그 열쇠는 바로 입술에서 나오는 말에 달려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밑줄을 그어봤으면 좋겠는데요. 28절에 말하기를 거기다 동그라미 치시고 또 29절에 말하기를 여기다 동그라미 쳤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사건 속에서 서로 다르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28절에서는 말합니다. 원망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장대하고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라고 말합니다. 결론은 우리는 다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9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결론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삶에 도전을 주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는 일들을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선택해야 될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죽음의 말과 생명의 말이 놓여져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에서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어떤 사역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믿음의 결단 앞에서 서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사탄은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에게 충동질합니다.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최정예 부대 애굽이 쫓아왔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세상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뒤 좌우를 봤을 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믿음의 선포를 할 때, 믿음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받았기를 여심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회사에서 받았기를 여실 것입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믿음의 선포를 할 때 받았기를 여실 것이고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믿음의 선포를 할 때 주께서 받았기를 여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주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30절과 31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그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선포는 하늘의 능력을 다운받는 통로가 됩니다. 동시에 사탄의 악성 바이러스를 막는 백신이 되기도 합니다. 믿음의 선포를 하는 순간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삶을 돌아봤을 때 우리 힘으로 해온 것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만나고 다 같이 고백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고백을 모두가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남은 시간 우리가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갑자기 우리가 생각해서 결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인도해 주시냐면 부모가 자녀를 안듯 정말 엄마가 자기 자녀를 품에 안듯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온전한 그 만족함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누리는 특권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선포를 하는 사람이고 그 선포를 통해서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 가운데서 수많은 유혹과 핍박과 결단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선포를 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서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교회 생활 가운데서 이 믿음의 선포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